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미군 100여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100여 명이 현재 2만 명의 이라크 보안군과 경찰, 또 1만 명의 쿠르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쿠르드군은 작전이 시작된 뒤 모술 외곽 10여 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도 모술로 진격하기 위한 주요 지점 4곳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술에는 현재 3천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전사들이 이라크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타이어와 기름에 불을 붙이는 등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성지인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아랍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주 표결에서 24개 이사국의 찬성과 6개국의 반대, 26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결의안이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유대교적 역사 관계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안 조치에 비판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결의안이 이스라엘을 성지와 그 주변의 불법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점령 세력으로 규정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장악했으며 합의에 따라 요르단이 감독하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긴장 상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경찰 유로폴이 52개국을 상대로 불법 이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용의자 3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500여 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745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했으며 2톤 이상의 코카인과 18만 유로의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유로폴은 또 현재 활동 중인 극도로 위험한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밀매 조직들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아시아, 동유럽에 기반을 두고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을 벌입니다. 미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90분간 진행될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민과 경제, 외교 현안,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적합성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관련 문제와 트럼프 후보의 성추행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주간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약 7%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특히 공화당 후보들이 통상 승리해온 주들에서 지지율에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믿지 않는다며 선거 조작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반미 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찰 진압 차량에 시위대가 달려들자 경찰이 차량을 과격하게 몰면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지도자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등 불공정한 처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미군 철수와 미국의 독립적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찾기 위한 해저 수색에 수중 무인 장비가 동원될 것이라고 호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은 오늘 해저 음파 장비 수색에 참여할 선박 중 한 척에 특수 무인 장비가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인 장비는 앞선 탐사에서 일부 인공물질로 식별된 잔해 조각들을 조사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실종기는 지난 2014년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하다 사라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제재와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제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최대한대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지혜를 모으는...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신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인사와 접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무부는 정부와는 관계없는 접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목요일은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잇따라 회동을 합니다. 대북 제재 방안과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워싱턴 시간으로 19일 미 국무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나라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북한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제재와 우방의 독자 제재,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등 세 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 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최대한대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지혜를 모으느냐 하는데 논의의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과 한국 등의 독자 제재에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강도 대북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 등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가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조치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주요 수단입니다.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카터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미 국방부에서 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민구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 장관은 아울러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와 SCM은 북한의 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이번 연쇄회담의 결과가 최근 한국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CM에서 그 최근에 한국에서 핵무장화를 하느니 뭐 미국의 전술 핵을 배치해야 하느니 뭐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한미 간에 좀 그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기반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합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김현욱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미한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신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아태 국가들 사이의 안보망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해 지역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이 18일 미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의 재균형과 아시아 태평양 안보란 제목으로 장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기고문에서 임기를 몇 달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신이 발표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2단계 과정으로 최고의 미군 요원들과 최신 자산 중 일부를 아태 지역에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최신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수직 이착륙기인 V-22 오스프리, B-2 전략폭격기, 최신 수상함들을 계속 아태 지역에 배치 중이란 겁니다. 또 최신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과 수중 드론, 최신 장거리 폭격기인 B-21 등 여러 자산의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최신 자산들이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미 올해 미한연합훈련에 투입됐던 무기들입니다.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을 현대화하기로 발표했고 미 해군과 해외 공중자산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약속도 계속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과 우방들과의 군사협력, 안보 연결망 확대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을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세 나라의 안보 공조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카터 장관은 그 예로 세 나라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가능한 빨리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자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 분과회의에서 미국의 핵 역량과 북한을 겨냥한 미 고위 관리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리동일 북한 외무성 군축 과장은 17일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13차 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미국의 부추김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밝혔습니다.
Whether U.S. acknowledges, approves, recognizes our status or not, DPRK is a nuclear weapon state.
리 과장은 10분으로 제한된 발언 시간을 넘겨가며 미국이 추진하는 핵 전력 현대화와 한국과의 해상 연합 훈련에 동원한 전략 자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가지면 김정은은 죽는다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전쟁 실행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Mr. Russe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penly said, taking issue with the leadership of the DPRK when the attack.
아울러 한국이 60년 동안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전초 기지가 됐고 한반도에서 언제 6.25 전쟁이나 60년 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가 재현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리 과장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미국 대표는. 또다시 망상으로 가득 찬 북한 대표의 비난을 듣게 됐다며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한 정권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Once again, we unfortunately have to sit here and listen to this delusional diatribe coming from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이어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스스로의 괴상한 선전을 믿는 대신 위험한 행동을 멈추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라는 조언을 북한에 하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왜 북한의 핵 활동이 전 세계의 규탄을 받고 왜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아래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and his leadership need to ask themselves some very simple questions. Why is it that the DPRK has been condemned internationally for its nuclear activities?
한편 리 과장은 함경북도 지역 큰물 피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은 상황을 호도하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과장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주민과 군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나 겨울이 오기 전 주민들을 재건된 주택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서 가장 많이 규탄한 나라는 북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되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의를 찾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 1월부터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 성명은 모두 92개입니다. 이 중 북한을 겨냥한 언론 성명은 모두 11번으로 전체의 약 12%, 월평균 한 건을 넘었습니다. 단일국으로 북한 다음으로 많은 언론 성명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8번의 언론 성명이 나온 소말리아였고, 남수단 6번, 예멘과 말리 4번, 콩고 민주와 아이티 3번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언론 성명들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 없이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테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올해 첫 언론 성명을 냈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월 두 번째 언론 성명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5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언론 성명을 냈습니다. 이 중 4월과 6월, 9월은 각각 두 번씩 언론 성명이 나왔고, 지난 6월 9일과 8월 26일에 채택된 언론 성명은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3건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3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성명은 통상 1, 2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 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12차례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지난 10개월 동안 채택됐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도발 내용만 바뀔 뿐 전체적인 문구는 11건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의 언론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언론 성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계속되는 언론 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몰수 조치가 내려진 북한 선박 무드봉호에 대한 폐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의 민영방송 노티시에로스 텔레비자는 멕시코 특수판 항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무드봉호가 고철로 해체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무드봉호는 기존에 정박된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로 멕시코는 무드봉호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해 억류로 인해 발생한 정박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700톤급 화물선인 무드봉호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벨라크루즈주 툭스판의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당시 무드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이 선박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월 관보를 통해 무드봉호를 국가재산으로 몰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다소 엇갈리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시사하는 발언부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듯한 신호까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Our policy towards the DPRK has not changed.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refrain.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국무부가 변함없는 대북 기조를 강조한 건 북한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비춰질 수 있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잇단 발언이 나온 파장 때문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언급한 핵 동결은 대화 재개 조건의 완화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And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반면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미 조야의 선제 공격론과 맞물려 초강경 대북 기류로 읽혔습니다.
Perhaps he's got an enhanced capacity to conduct a nuclear attack and then immediately die.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방침을 넘어 비핵화 대화의 기준을 낮춘 것인지 아니면 외교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온 건지 명확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미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대북 발언들을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늘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과정으로 보고 동결을 그 첫 조치로 인식해왔다며 케리 장관의 동결 발언을 변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an interim measure on the path to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실제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미 지난 4월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 동결 조건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BOA에 북한 문제를 현 상태 그대로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은 끔찍한 일인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최소한 추가 실험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적 합의와 기술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동결 협상의 어려움으로 거론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결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고 가장 달성 가능한 목표라면서도 북한이 공짜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나 인도주의 지원 등이 대화 재개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제시할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동결 여부를 검증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내 지지 역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etting them to do so, I think is often perceived as having a very high
price. 특히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핵과학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적 한계를 동결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We have to be careful what a freeze is. A freeze is no longer stopping activities beyond beyond.
북한이 이미 제2의 원심불리기 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 이제는 단순히 영변 핵시설 중단을 동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 정부의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고 변화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을 초기 단계 목표로 삼더라도 반드시 추가 협상 약속을 포함시키고 특히 이후의 비핵화 절차를 보다 잘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국무부 역시 최근의 동결 논의와 관계없이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상에 열려있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과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는 오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입니다.
We remain open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September 2005.
전문가들은 또 미국 정부의 비핵화 대화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경론에 선제 행동 가능성을 추가한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웬넌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미국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에게 보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특히 러셀 차관보의 김정은 죽음 관련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죽일 것이라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든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만큼 북한의 현재 행보는 북한의 해가 될 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설명입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연구원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을 테니 핵 정책을 변경하라는 게 러셀 차관보의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 업무 핵심 당국자로부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면에는 대북 압박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고도의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is inescapably a means of signaling through communication.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조선중앙통신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에 일종의 신호를 보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러셀 차관보가 해당 발언에 앞서 사전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바우어그룹 이사는 더 나아가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2333호에 따라 외국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암살을 금지해왔지만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전시에는 이런 원칙이 모두 백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나온 직후 BOA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 기류에 밝은 전직 관리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졌다기보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좌절감이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엇갈리는 대북반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입니다.
I do sense that there's beyond the administration, but including them.
켈리 전 차관보는 특히 최근 미국 외교협회 등 미 일각에서 북한과의 핵동결 협상과 이를 위한 조건 없는 비공식 대북 접촉 등을 권고하는 데 해 흥미있는 제안들이지만 모두 과거에 시도했던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설령 또다시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인사와 접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the reporting on track 2 meetings. Track 2 meetings are routinely held on a variety of topics around the world and occur independent of U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 접촉인 이른바 트랙2 회의 관련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다양한 주제의 트랙2 회의가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고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개최된다면서 당국 간 접촉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성열 국장이 미국 민간 인사들과 접촉을 위해 18일 경유지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조셉 윤 전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가 국무부의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돼 1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부를 겸할 것이라고 애덤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당국도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내 정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른바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권유하는 언급을 한 박 대통령을 겨냥해 통제불능 정신착란증에 빠져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8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공포정치 운운하며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하고 있다며 이미 물거품이 된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을 지탱해보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5월 박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언급하며 북한을 보고 감탄까지 했던 사실을 잊었다면 다시 초청해 천지개벽된 평양의 모습과 전화위복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수해지역 참관도 시켜주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박 대통령의 북한 정권에 대한 정면 비판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각급 기관들을 동원해 연일 박 대통령에 대해 막말 비난을 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선 내정에 간섭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적을 바탕으로 남쪽에 그 정책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대남기구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와 함께 앞다퉈 한국 국민들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며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대변인은 최근 담화를 내고 박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인민들의 생존권이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며 반정부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의 인민 대중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노동당 외곽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한국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연일 대남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공세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내부 결속 효과도 노린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논의라든가 남한의 이제 탈북 유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묵인한다든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패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말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죠. 내부를 단속을 하고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도 과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선전공세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남한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남북관계를 적극 전향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남 갈등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여 남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런 여론 분열 공세가 앞으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 들어 북한 수산물의 중국과 러시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 외화 확보를 위해 북한이 수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석탄과 철광석 같은 주력 수출품 판매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북한이 올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이용한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중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6,5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러시아 수산물 수출도 크게 늘어 올해 1분기 실적이 이미 지난해 총 수출액을 초과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러시아 수산물 수출액은 약 160만 달러였지만 올해 실적은 1분기에만 약 2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리는 수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오징어 등 연체동물로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이어 새우와 게 등 갑각류가 약 2,600만 달러로 2위, 말린 어류가 약 3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로 수출된 북한 수산물은 냉동 어류가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많이 증가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수산물 수출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풀이합니다. 수산물은 석탄이나 철광석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많은 북한 어민이 군대로부터 어선을 빌려 고기잡이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8일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서해와 동해의 주요 항구에서 목선 약 3천 척을 확보하고 이를 어민들에게 대여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대에서 목선을 빌린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중개인에게 넘기고 이를 중개인이 러시아나 중국에 팔아 외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북한 관리는 이 신문에 석탄 수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산물 수출도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면서 많은 어민이 군으로부터 어선을 빌리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한 직후인 9월 초부터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7일 발표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수해 지역에서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도 지난 14일 공개한 북한 수해 긴급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9월 한 달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만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3일 현재 설사나 급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수해 지역과 인근 시, 도, 군 넓게는 북한 전 지역에서 전염병 보고,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하며 종합적인 질병 대응 전략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홍수로 파괴된 보건시설 복구를 위해 1,544제곱미터 분량의 지붕 자재를 북한에 지원했으며 지난 10일 남양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544제곱미터는 총 3,195평 정도로 10평짜리 건물 320개, 100평짜리 건물 32개를 세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자재는 최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지원한 긴급대응지원금 75만 달러와 세계보건기구의 별도 예산으로 구매됐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시병원을 위한 천막과 긴급보건세트, 설사치료제, 물정화기, 신생아 긴급구호세트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종사자들이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복구를 위해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구, 보건시설 복구를 위한 자재, 영양실조 예방치료를 위한 식량,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화가의 작품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시는 가면 시리즈는 이제 정치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삶의 도구인 숟가락으로 눈과 입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예술세계 갤러리에서는 경계에선 이방인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탈북민 작가인 강춘혁, 오성철, 조용 등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화와 영상 등 약 86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해설을 맡은 선우 예은 씨입니다.
총 3인의 작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작가분들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오성철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숟가락을 비롯해서 찰리 채플린, 물방울, 가면, 뭐 하늘, 바다 이런 그 메타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용은 이제 자연의 풍치와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또 생명의 에너지를 현대 추상회화 기법을 활용해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강춘혁 작가의 경우에는 86년생 청년 작가로 북한 사회의 빈곤이나 부조리한 실상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담담한 드로잉을 통해서 이제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 작가들의 작품인 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고 한편으로는 경계에선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있습니다.
오성철 작가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숟가락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삶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생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강춘혁 작가의 경우에는 무제 12번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 아기로 묘사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핵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 김정은에게 작가가 이제 울지 마, 조용히 해 이런 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남포 출신의 오성철 작가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탈북했는데요. 지금은 한국과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이북의 남포고요. 그림 그리러 한국 왔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그림이라는 의미 자체를 몰랐어요. 뭐 예술이나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남보다 그냥 비 맞고 뭐 힘들게 일할 때 그냥 실내에서 좀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할 수 있는 재간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제 뭐 그때 제대될 때에 또 뭐 연장된다고 해가지고 군복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대학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제대돼가지고 다른 뭐 이제 재음단과대학이라고 학 공업성 직속 단과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뭐 학, 저 공학을 했고 대학 다니면서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장사 좀 하면서 이제 거기 또 뭐 보이부 이런 데 연결돼가지고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술이 뭐냐, 그림이 뭐냐를 알게 됐죠. 이 그림 그리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이념과 제도의 차이가 큰 남과 북에서 모두 활동했고 해외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오성철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생각과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눈에 띄운 게 너무 이렇게 재료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재료나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좀 한번 물감 말고 좀 어부제나 이런 걸로 너무 해보자 해서 별 실험을 다 해봤어요. 많이. 그러다가 이제 그 타카는 좀 그 남의 이렇게 막 박히는 느낌이 막 있어요. 칼 박듯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왔는데 정신은 다 저쪽에 있죠. 그래서 그때 보면 권력이 뭔데 권력 그 하나를 위해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북한에. 이념이 뭐고 권력이 뭐고 욕망이 뭐냐. 그거 한번 좀 담아보자 해서 이건 종일이 그 이제 백두산에서 말 타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필요돼서 이렇게 따르게 이제 한 거예요.
새로운 가치와 예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탈북 작가들의 작품들,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북한 작가들이 넘어와서 그들이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극사실주의인데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비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혹은 이런 극사실주의가 아닌 이런 추상적인 면모도 같이 집어넣는 거를 봐서 그들의 어떤 내면적인 도역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변화한 모습들 그리고 넘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들이 현실과 좀 다른 느낌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됐는지가 보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나만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억압이나 압박을 좀 받아서 그런지 좀 많이 세다는 그게 그대로 이제 표현이 세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더 다채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한쪽에 몰리지 않았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좀 험하죠. 숟가락을 메타포로 활용해서 우리 삶의 도구이자 뭐 가치관에 대해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데요. 지난 15일에는 학술 행사도 함께 진행됐고요. 오는 22일에도 학술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를 주최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탈북 작가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남북 문제나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예술적 시선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임무 전무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인천시 인구가 300만을 넘었다는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한국 세 번째 도시가 됐다고요?
네. 인천의 인구가 오늘 19일 오후를 기준으로 300만 13명이 됐습니다.
네.
인구 규모는 한 도시의 경쟁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 젊은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인천시. 서울, 부산에 이어서 대구를 제치고 한국의 세 번째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네, 인구 300만 명 도시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300만 명의 인구 도시가 없었습니다.
네.
36년 만에 300만 도시가 탄생한 의미를 들 수가 있고요. 사실 다른 도시들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 시대인데
네.
앞으로도 더 이상의 300만 명의 도시는 다시 없을 거라는 그래서 인천이 마지막 300만 명의 도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매일매일 인구 통계를 내왔었는데요.
네.
지난 15일은 아예 앞서서 인구 300만 돌파를 기념하는 시민축제를 열기도
그랬군요.
했습니다.
과거 인천하면 뭐 80년대, 90년대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뭐 항구 또 공업단지 네네. 이런 게 대표적인 인천의 모습이었는데요. 요즘은 그 국제 도시가 조성이 돼서 이게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일부러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루에 많게는 200명이 주민이 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씩 계속 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 1979년 인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92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2000년 이후에는 뭐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인천을 다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관할 구역이었던 영종도에 그 한국의 하늘 관문이죠. 인천 국제공항이 들어선 때이고요. 그 인천 앞바다를 메워서 건설한 송도 지역 청라 지역, 이 경제특구인 국제도시로 조성이 되면서
예.
뭐 주택단지는 물론이고 뭐 한국기업, 외국기업, 한국대학, 외국대학이 입주하는 등 아주 현대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간척사업도 계속 진행이 돼서
네.
인천의 면적이 오는 11월이 되면은 다음 달이 되면은 한국 최대 규모의 큰 도시가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몇 년 동안 인천의 지도도 아예 이제 바뀌는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서해 지역의 그 지도 변화가 인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이 서울보다 더 커지는 건가요?
뭐 한국하면 서울을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인구는 많지만 사실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습니다.
네.
서울의 땅은 울산, 인천, 대구, 부산에 이어서 한국 다섯 번째 크기였는데요. 아,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면적이 11월이 되면은 1061제곱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울산도 넘어서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예.
아, 인구도 30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 최대 크기의 도시가 되고 인천은 최근에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Always 인천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친척을 대상으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냈는데 그 최종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요?
네. 결론은 상속권이 없다. 소송은 무효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
상속권 소송은 민법상의 청구 기간인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 내용입니다.
네.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탈북자의 한국 내 상속 분쟁은 법이 허용하는 청구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첫 판결이라는 것이 오늘 한국 언론들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재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상속권 소송을 낸 사람이 북한에서 온 조카 이모 씨인데 이 북한에서 사망한 아버지, 이 형제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나눠주라, 본인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재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탈북자 이 씨, 47살입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에 실종이 됐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가 실종된 상태였는데
네.
1977년에 법원의 실종 선고로 한국에서의 재적이 말소가 됐었습니다.
네.
이 씨의 할아버지는 1961년에 사망을 했지만 이 씨 아버지의 가족들은 실종 선고가 난 다음인 78년도에 할머니와 삼촌 고모들이 그 할아버지의 땅 선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상속 절차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종돼서 재적 처리가 됐던 그 탈북자 이 씨의 아버지가
네.
북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뒤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씨의 아버지와 남한의 가족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2004년에 중국 연길에서 서로 만나서 생존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씨의 아버지는 한국으로 오지 못했고 2006년 12월에 사망을 했고요.
네.
그 딸인 그 47살 이 씨가 2007년에 탈북해서 2009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 이후에 상속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그렇군요. 겁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씨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 그 시기에 이 씨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상속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겠군요.
네네. 그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이 씨가 상속 자격이 있었던 아버지와 또 그 딸인 자신도 상속 자격이 있었다면서 고모와 삼촌 가족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에 관련 소송을 냈던 겁니다.
예.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소송이 결론이 난 거 보니까 1, 2심 판결이 좀 달랐습니까?
네네. 그 민법상 상속 회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법정 용어로 재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을 적용할지 말지 이것이 쟁점이었던 겁니다. 남한 가족과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이 관련된 상속법은 남북 가족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민법상의 이 재척 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네.
그 재판이 5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심에서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10년 기한의 재척 기간을 적용하면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결과가 나온다면서 탈북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상속권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산을 어떤 박탈하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 주민들의 그 북한에 있었던 그 재산 처리 관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예.
이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 회복 청구권의 재척 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 상속이 197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10년 안에 이 상속권을 주장을 했어야 된다. 그게 일단은 쟁점이 됐군요.
네네. 그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 회복 청구권 조항에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은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이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의 재판 끝에 탈북자 이 씨는 고모와 삼촌 등에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네. 받게 된 겁니다.
글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뭐 통일이 되면 이런 상속이나 이 재산과 관련된 이런 법적 다툼 적지 않게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의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이 요즘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 바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이겠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또 공약은 물론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논란 등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이 쫓아가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디어, 이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